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을 제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밤사이 북부 사마리아 내 제닌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첩보에 따른 작전을 수행해 제닌 지역 하마스 수장인 이자르 사디와 다른 테러리스트 한 명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수배 중인 테러리스트 3명을 총격 끝에 생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 피해는 없었으며 압수한 무기와 군사장비, 체포된 용의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보안군에 넘겨졌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서안지구 북단도시 제닌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제닌을 비롯한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유혈 충돌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총 3단계로 구성된 휴전 과정 중 2단계 휴전을 위한 협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고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가자 휴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루비오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오늘 개막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5%를 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3차 회의 개회사에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 5%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 악화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과 관련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외부 환경이 무역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3천억 위안의 소비자 보조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 총리는 연설에서 가계 지원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성장률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경기 부양용 대규모 적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발전 계획은 최근 중국이 물가 하락 압력을 피하고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인대와 어제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고율 관세를 잇따라 부과하는 등 두 경제대국 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5월 9일 열리는 옛소련의 나치 독일 상대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군 한계제대가 러시아군과 함께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는 양국 간 우호의 기초에 관한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며 양국 무역이 지난해 40% 증가하는 등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얀마 내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한편 흘라인 최고사령관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군사장비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적 평화가 가까워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장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들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앞서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였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한국이 과도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주 전 취임식 당시 나는 이 의사당 돔 아래에 서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열기 위해 신속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6 weeks ago, I stood beneath the dome of this capital and proclaimed the dawn of the golden age.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43일 동안 대부분의 행정부가 4년 또는 8년 동안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며 그리고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모멘텀과 정신, 자부심, 자신감이 돌아왔고 아메리칸 드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좋아졌다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목격하지 못했고 아마도 다시는 보지 못할 귀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룬 성과를 부각하고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주 동안 나는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00개 이상의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이 멋진 땅에서 상식, 안전, 낙관주의, 부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six weeks, I have signed nearly 100 executive orders and taken more than 400 executive actions, a record.
이어 미국민들은 일을 하라고 나를 선출했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 첫 달이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계란 가격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원유와 가스에 대한 신규 임대 계약을 95% 줄였으며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한 것은 물론 100개 이상의 발전소를 폐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나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의 이민과 국경 정책도 비판하면서 언론과 민주당은 국경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일 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방작전을 위해 의회가 지체 없이 자금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선 한국도 몇 차례 거론됐습니다. 특히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이들 나라들은 수조 달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또한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부당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면서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두 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면서 4배나 높다고 생각해 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Think of that, four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이어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 행태가 친구와 적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체계는 미국에게 공평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랬던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우절인 4월 1일을 피해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끔찍한 법이라면서 관련 지원금을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종전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도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 광기를 멈출 때이고 살인을 멈출 시간이며 무의미한 전쟁을 끝낼 시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려면 양쪽 모두와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방송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관례에 따라 연단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 기립박수로 호응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초반부에 고성을 지르다가 존슨 하원의장에 의해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션 세비지 세인트 메리 대학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의회 연설에 대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Trump hasn't done that. He, you know, is further emphasizing the clear, even antagonistic.
세비지 교수는 보통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의회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서 통합을 주제로 하거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강조한다면서 레이건, 부시, 클린턴,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런 정치 문법을 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설에서 국경과 이민, 관세 정책 등 당파성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설을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비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지지층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소통해왔다며 이러한 특성이 이번 연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강조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반도체법 폐지를 촉구한 것에 가장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surprising part for me was actually his call for repealing the CHIPS Act. The CHIPS Act is relatively
국승민 교수는 반도체법이 미국 정치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며 특히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 밖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시행될 예정인 상호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So I thought he talked about South Korea to justify his approach for reciprocal tariffs.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표적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수입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션 세비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및 국방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part of the speech that might be considered, you know, positive is basically what's most important.
국 교수는 미국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집단 안보 협정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국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허물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의 입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동맹이나 안보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경제가 핵심 주제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이란,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안보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적성국보다 동맹국들이 더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반공 진영이 사실상 허울 뿐인 느슨한 관계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번 연설로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첫 의회 연설에서 경제 문제에만 집중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장기를 살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만큼 본인이 성과도취를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는 후순위를 미룰 수밖에 없죠.
김 기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협상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보다 후순위인 게 맞지만 지금 미북 관계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장 박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러시아나 북한을 동맹 안보적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싶은 생각을 하고 뒤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위협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그걸 위해서 미국이 많은 자원을 쏟아볼 수 없다는 생각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번 더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불필요하죠 지금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대미 관세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한 대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며 인도와 중국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13.4%로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미안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였고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이보다 더 낮아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의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병재 한국 국립외교원 전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조한 대목과 관련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한국 내 우려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조치는 최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앞에 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둘러싼 설전을 벌인 직후 내려진 겁니다. 한국 내에선 이번 의회 연설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이기 이전에 자국 경제를 훼손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렛대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나라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안보 의존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선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도 국익 중심의 거래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지만 거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 북이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엘브리츠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가 동맹 관계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맡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동향을 거론하며 미한일 3자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4일 미국이 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연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very strong alliances with Japa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I think we have an effectively a very strong security relationship with Taiwan. Of course, Australia is very
이어
strong. And then I think we
타이완,
have a very
호주와의 관계도 매우 강력하다며 인도와도 매우 중요하고 심화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고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반대 연합을 구성하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동맹국들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스라엘, 인도, 한국, 폴란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핀란드도 꽤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맹국 네트워크에 속한 가장 큰 경제대국 중 상당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타이완과 소통할 때또 정책 제언을 통해 그들이 가능한 한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진 매우 타당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들며 미한일 연대의 지속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연대가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theologically opposed to it, Senator, but I've been skeptical. I was in Korea earlier last year, and you know, there's the trilateral with the United States.
이어 다자간 조직에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영내에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인도, 호주가 각각 멀리 떨어져 있고 상황도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정책 답변서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지위를 확립하는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동맹이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광범위한 지정학적, 군사적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또 한국을 위해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전략적 태세를 신뢰할 만하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과 동맹 사이의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는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고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테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비전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우호적인 동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나도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미국 영토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라면서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중국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중 간 군사적 균형이 극적으로 악화됐고 이것이 과거에 비해 변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e core American interest is in denying China regional hegemony. What's changed, Senator, as we discussed, is the dramatic deterioration of the military balance. So if I could use the Churchill example again.
한편 JD 벤스 부통령은 이날 청문회장을 찾아 콜비 지명자를 직접 소개하고 의원들의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콜비 지명자가 국방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방부에서의 그의 역할이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his rol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will be incredibly important in seeing around the corners of the next 5 years and the next 10 years. And that'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다며 우리는 그가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직접 인준청문회에서 지명자를 소개한 것은 콜비 지명자 외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상업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복원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4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역내 국가와 연합체들이 있다며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언급했습니다.
There's particularly the folks in China's neighborhood who have at least as strong an interest in
랜도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은 현재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과제라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해 미국의 주요 전략적 경쟁국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역내 모든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상업적 요소를 외교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I think for too long, honestly, and I alluded to this in my statement, the United States has not realized the importance of economics.
랜도 지명자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외교 정책과 상업 관행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상업적 외교를 외교 정책의 핵심 기둥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외국 경쟁자들을 제치며 미국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역 및 상업관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하면서 상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매튜 위디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사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점증하는 위협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은 글로벌 안보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한편 테러 조직들은 여전히 서방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and Ukraine are at war.
China is expanding its military influence.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destabilize.
위디거 지명자는 이 위협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관료적 논쟁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반쪽짜리의 조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각국 국내 총생산 대비 최소 5%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국가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이클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 모두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전에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 등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동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억제를 위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평가 속에 일각에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that there's any parallels between American policy under Trump with Ukraine.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등 대외정책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우려와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언쟁을 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 물러서 공중 해상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lthough Trump met with Kim Jong-un one-on-one, he did so after extensive discussions.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1대1로 만났지만 그 전에 한국, 일본 정부와 광범위한 논의를 했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만약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는 영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에는 거의 2만 9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군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확장 억제 공약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입항했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은 한국 전쟁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as we speak. We have a nuclear aircraft carrier in Busa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9형을 보유하고 있고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을 파병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돕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동맹이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군사 경제 외교 영역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you know, we're looking at a transformed China and, you know, Korea's role as a partner.
사일러 전 분석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논의와 관련해 누군가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창의력을 발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북러 관계에서 얻었던 위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선 북러 조약은 당시 상황에 맞춰 체결된 종이 조각일 뿐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대북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는 데 있어 손발을 묶는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에 집중하느라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흥미로운 점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는 한국이 여전히 정치적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과 거래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미국의 초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초점은 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맞춰질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유럽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좌우한 것과 같은 반동맹적 시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각 동맹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 주도의 동맹 체계, 미국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라즈낭 석탄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달간 한산했던 이곳엔 다시 석탄도 쌓이고 있는데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출 재개 신호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3일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플래닐랩스가 촬영한 이날 위성사진에는 145m 길이의 선박이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장면이 나타납니다. 선박의 적재 화면은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부두 앞에서도 석탄 추적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두의 크레인도 작업이 한창인 듯 선박 쪽으로 팔 부분, 즉 붐대를 뻗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요 거점으로 이번에 발견된 석탄도 러시아산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 1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이곳 석탄 부두에서 선박이 포착된 것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이는 겨울 날씨 등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석탄 선적 작업이 다시 재개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곳 부두에도 석탄의 양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1월 초만 해도 약 2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던 이 지대의 석탄 면적은 지난 3일을 기준으로 약 4만 8천 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석탄이 쌓인 정확한 높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양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양이 1.7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라진항 석탄 부두는 최근 몇 년 동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국제 선박들이 라진항 입항을 꺼리면서 관련 수출업자들이 선박을 수배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순부터 정기적으로 선박이 입항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됐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선박이 포착된 이래로 이곳에는 올해 1월까지 최소 10척의 선박이 드나들었습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라진 핫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2013년 11월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사업으로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자국 석탄 수출을 모색해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국적자로 위장해 취업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사진과 IT 전문성을 강조한 가짜 이력서로 직원 수 50명 미만의 미국과 일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분석 정보 기업인 니소스가 4일 일본과 미국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풀스택 블록체인 개발자로 취업할 목적으로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국적자로 위장한 북한 관련 IT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이날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 6명의 가짜 포트폴리오를 게재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 인물 2명과 원격 근무 일자리를 찾는 인물 4명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취업에 성공한 북한 IT 노동자 2명은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 목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이날 공개한 가짜 계정은 나오유키 타나가, 후이디앱, 샤오룽장, 요시로 모리노, 칼장, 오키노 타카유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위장 취업에 성공한 계정은 나오유키 타나가와 후이디앱입니다. 나오유키 타나가라는 이름의 인물은 자신을 웹 및 블록체인 개발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뉴욕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개발사 엔베르 스튜디오에서 풀스택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본 컨설팅 회사 텐팩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후이디앱은 8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근무한 가짜 이력과 자격증 등을 포트폴리오에 나열했습니다. VOA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엔베르 스튜디오와 텐팩트의 피해 여부와 후속 조치 등 현재 상황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들 북한 IT 인력들은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에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력서 프로필 사진을 디지털로 조작하고 종종 동료와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구해 자신의 사진을 덧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들 북한 IT 인력들의 가짜 계정은 116과 DEB 등이 포함된 비슷한 이메일 주소를 주로 사용한다며 위장 취업에 성공한 나오유키 타나가가 이력서에 게재한 alexander116gm@gmail.com이라는 이메일을 이루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IT 인력들의 위장 취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 인사팀은 지원자로부터 신분 증명 서류 등을 받아 위조 지원서를 식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2022년부터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사기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및 고용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정보업체 TRM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이날 BOA에 북한이 IT나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하다면서 이 같은 북한의 위장 취업 비즈니스 모델은 피라미드 구조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북한의 IT 업계 내 위장 취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막는 것은 큰 도전이라며 하지만 지원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요구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같은 가짜 프로필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1월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의 소스 코드를 훔쳐 이들 기업에 금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익 발표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FBI는 발표문에서 기업들의 채용 과정을 강화하라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면접에서 인공지능과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동일한 이력서 내용 및 연락처를 가진 다른 지원자가 있는지 교차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호주 외무부는 4일 북한이 가하는 역내 위협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2025 외교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호주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 기조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한 도발에 제재와 유엔군 사령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시 및 집행에 2,6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지지함으로써 강력한 규칙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대북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 위반 위험성을 경고한 것과 한반도 인근에 호주군을 투입해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 사무국은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을 속여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주군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2018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군대를 파견해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해왔습니다. 한편 호주 외무부는 올 한해 외교정책 방향과 국제관계 전략, 인도태평양 등 영내 및 국제 차원의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2025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해 호주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며 최대 양자 투자 협력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은 호주와 영내 안보의 핵심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영내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호주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경제 및 국방관계 발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양자 간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국으로서 호주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무역과 투자, 국방 및 안보관계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보협력 공동선언과 상호 접근협정에 따라 평시와 분쟁 시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중국을 세계의 강국이자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호주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과 대화와 규칙 준수를 통해 우려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국에서 구매한 중고 선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올해도 관련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최근 북한 선박 한 척이 새롭게 등재됐습니다.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저자오지호였던 이 선박은 2023년 8월 선적을 북한으로 이름을 온정 1호로 바꿨습니다. 이는 온정 1호가 약 1년 6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나 IMO의 자국 선박에 대한 등록을 통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정 1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평양 동대원 구역 소재 온정시핑입니다. 온정시핑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구매한 중고선박에 온정호란 이름을 부여한 바 있는데 이번엔 비슷한 이름의 온정 1호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온정 1호는 중량 톤수 473톤의 소형급 선박으로 건조 연도는 2010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항되다가 2023년 처음으로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온정 1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2024년 한 해 공해상과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 160척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1척이 2017년 이후 제3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옮긴 중고 선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최소 50척, 2024년엔 8척 등 58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했습니다. IMO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온정 1호는 올해 두 번째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의 선박 불법 구매에 대한 BOE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2397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해산물과 동상, 석탄 수출, 석유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75개 기관과 80명의 개인, 59척의 선박을 제재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지정은 미국 국내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안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남포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수풍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수풍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용면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7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사리원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신계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장지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장진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해산은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원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 선봉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3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일고요. 오후에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속적 평화에 가까워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장에 나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나기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이 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한에서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이 협정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불발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개발 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5일 온라인 게시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광물협정 체결 의지를 이같이 공개리에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광물개발협정 서명이 이루어지자마자 미국의 무기 공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종전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체결할 예정이던 광물협정이 불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던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상호관세 무역정책에 따른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어제부터 멕시코, 캐나다의 25%, 중국의 2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겠다며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1,5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300억 달러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1일 내로 나머지 1,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는 동기, 이유 또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오는 일요일 공동광장에서 발표할 관세, 비관세 조치로 이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미국 관리들이 멕시코, 캐나다의 상대방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다며 관세를 없애진 않겠지만 다소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만일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관세, 무역, 다른 종류의 어떤 전쟁이든 우린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또한 20%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제품의 15%, 그리고 대두, 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채류, 유제품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아랍국들은 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이집트 정부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에서 폐막한 아랍 정상회의에서 이집트가 제안한 530억 달러 규모의 가자 재건안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가자 주민을 이주시키지 않는 쪽으로 재건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후 가자를 통치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팔레스타인 관료들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팔레스타인 측과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 재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게 될 아랍 국가들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해 내놓은 이른바 중동의 리비에라 계획과는 대조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를 국제관광지로 재개발한 뒤 이를 소유할 것이라면서 이집트, 요르단에 150만 명의 가자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가자를 통치해온 하마스 측은 이집트의 재건안을 환영했으며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휴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 안을 지지할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자가 현재 거주 가능한 곳이 아니며 주민들이 잔해와 불발탄으로 덮인 영토에서 인도적 삶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로부터 자유로운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그의 구상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다고 양국 국영 언론들이 4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와의 안전보장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각국의 안보가 침해당할 경우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상호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상하원을 통과한 이 조약에 지난달 앞서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